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보신 바대로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언약. 성경은 전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소위 노아 언약과 그 언약에 반응한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지금 읽어본 바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실 것이지만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으로 넣어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고요. 그 언약이고 또 하나는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두 가지죠. 그죠? 그 두 약속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안식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악의 세력을 다 청소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고 방주 안으로 건져내셔서 그 멸망의 홍수 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나 절대 홍수 후에 인간들이 홍수 전보다 나아졌거나 착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노아의 언약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근거가 뭐예요? 세상이 자기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죠? 세상이 여전히 악해서예요. 참 이상하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요,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는 근거가 세상은 어떠한 경고의 나팔에도 절대 스스로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라는 암시고요. 그게 이제 은혜죠.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주 안에 숨겨져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다 라는 암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그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이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새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 노를 푸시겠다라는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애석하게도 부정한 짐승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정결한 짐승들이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은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됨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온전한 당신의 은혜로만 건져내실 것임을 노아의 언약에서도 반복하여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태우게 하세요. 도대체 그 부정한 짐승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때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뭘 잘했길래 정결한 짐승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짐승들을 분류할 때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있나요? 지금은 없죠.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는 아직도 부정한 짐승은 그 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또 제사의 규례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셨을까요?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타호르, 로는 낫이에요.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이라는 아주 강한 뜻이에요. 그러면 그토록 더러운 것들은 그냥 방주 밖에 주시면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더러운 것들까지 방주 속에 넣어서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방주 속에 왜 넣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자들과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정해버리셨다니까요. 뭐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이런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해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다 홍수 속에 넣어서 죽여버려야 할 것들이 정결한 어떤 제물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된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서 불타는 냄새를 기쁘게 흠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계속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의 이름은 창세기 5장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안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노아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생의 내용 등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름을 바꿔줬더니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조상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라기의 내용이 뭐죠?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그죠? 나훔은 뭐예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서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심판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학계는 축제, 잔치, 절기라는 뜻이에요. 학계서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이 완성되고 다시 절기가 지켜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뭡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어리석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내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총칭하고 요약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식이 어떻게 오게 되죠? 그 안식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홍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고단할 때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 더러우면 푹 쉴 수 있나요? 집에서 푹 쉬려고 들어갔는데 막 침대 위에 개털, 뭐 개똥, 뭐 피자 먹다 남은 거 막 이런 게 놓여 있고 이불은 막 몇 달째 빨지 않아가지고 검은 건지 회색인지 알지도 못하고 베개에는 막 땀 냄새가 배갖고 쉰 내가 막 풍기고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최경호 빼고? 못 쉬잖아요. 그죠?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 안식은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깨끗이 청소된 곳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홍수인 것입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무시무시한 세상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완성을 위한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세상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그리고 또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것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내가 혹시 저 속에 던져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빨리 청소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식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식의 완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내 약속,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죠? 창세기 9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홍수 전의 언약, 홍수 후의 언약 전부 내 언약이라 그래요. 내 언약.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그들의 열심을 보태거나 도와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자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자르다, 쪼개다.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항상 고개를 쪼개놓고 어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그 언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리켜 내 언약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약속이 어겨지면 나 혼자 쪼개지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 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당신 홀로 세우시고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방주의 구조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죠? 그 방주는 3층 천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인 거예요. 그 방주의 조감도를 누가 그려요? 하나님이 그리시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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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닫아요. 그 방주의 문은 안에서 못 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밀어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 그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글썽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겨우 8명 딱 태워놓고 밖에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방주의 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셔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창문은 단 하나인데 16절을 보시면 그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깊이로 내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방주의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깊이로 지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 위에서부터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말은요 70인역에서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웠듯이 그 헬라어 아노떼는 예수님이 잘 쓰시던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장면이 기억나세요? 예, 그게 아노떼니에요. 위로부터 그 단어가. 그러니까 방주의 창문은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이었는데 그 창이 하늘을 향해서만 나 있었고 위로부터 나 있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요 오직 하늘만을 소망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창이 위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어구 속에서 그 하늘 소망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죠. 그 말은 구원이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막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측에서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 측에서 무언가 공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게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담의 범죄예요. 그렇게 거저로 준다고 그러면은 별로 이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안 받는 것입니다. 거저 준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땡큐 베리 마치하고 얼른 받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명제는 참인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노아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넣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천국의 현실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인 거예요. 약속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모형에 해당하는 작은 약속들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넣는다? 그럼 넣으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넣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넣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죠. 그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현장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방주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공포와 함께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으로 넣으셔서 살려내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걸 내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언약을 믿고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방주는 바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방주 이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노아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걸 언약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는 살고 그 계획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는 죽는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뛰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는 들어있을까? 은혜로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 보세요.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방주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과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들어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금방 그렇게 구원해줬는데 뻘거벗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한 데서 누워서 자는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건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취해서 누워있는 게 잘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한 자로 이미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실존을 보면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언약을 믿기에 왜냐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뻔뻔스러움과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자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이러한 종류는 정결하다고 해라 그리고 저러한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그냥 정결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알아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로만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들의 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깨진다고요.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unfair 그런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unfair 이거는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볼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나보다 공평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부족해요 이거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노아는 자기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자로 간주된 거예요. 그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죄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은혜의 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와 일곱 식구가 방주 안으로 다른 말로 언약 안으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쓰레기처럼 더럽게 폐괴하고 강포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은 어떤 자들을 구별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쪽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 거룩,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해되어지니까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향해 가게 되는 거고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런 명령 앞에서 빵긋 웃을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의 교리를 모르면은 그건 저주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안 그러면 죽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하물며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 앞에서도 야,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 명령 앞에서도 내가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었네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로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언약 안에 집어넣은 자들은, 방주 안에 집어넣은 자들은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새로운 몸 안에서 그렇게 완성시켜 내실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 그 소망의 날, 그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걸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방주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증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그림이 오늘날도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은 비가 아직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많은 이슬로 하여금 농사가 지어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행함으로 옮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아무리 쑤셔봐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 바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바보처럼 이렇게 연말연시 이렇게 귀한 이 휴일에 여기 나와서 바보처럼 자기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허비잖아요, 이게. 아니, 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한 편을 더 보든지, 좋은 영화를 보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할 게 오죽 많아요? 근데 바보처럼 이 추운데 히터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바보죠. 그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진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전가주셨다는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기쁜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찬양을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믿음을 근거하여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오늘날은 바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셨어요. 아니, 더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제는 물도 아니고 이제 불이에요. 불. 홍수 정도가 아니라고요. 불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조롱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조롱거리로 삼아요. 노아가 홍수가 온다, 회개해라 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다고요. 아니, 비가 어디로 와? 비가 어디 와? 하늘에 구름도 한 점 없어. 아니면 이슬비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 이슬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는 그게 뭘로 표기됐죠? 120년. 120년의 기간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의 기간 동안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타는 종말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고 그 종말을 보는 자들로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이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담배도 한번 끊어보고 술도 한번 끊어보고. 왜? 그게 뭐 건강에 꼭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야 되는데 술이 나를 끌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끊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의가 주어진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 성도들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값없이 온전한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뭘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이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인간도 목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무슨 멸망이야? 어디서 불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걸 보는 거예요. 곧 떨어질 거야.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한단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만 바보처럼.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배당 안에는 무수한 가라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와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의 다른 점,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8절에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과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논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던 자들이 너는 죽고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행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실수나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완벽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령론 같은 거에 가서 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셨을까요? 저런 구두쇠. 왜 존 캘빈이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자기와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을까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걸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왜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그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사치하면서 사셨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제일 회개했던 게 평생 그렇게 사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샀다가 다음날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약점들이 나올까? 실수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60세 때까지 시가를 못 끊어갖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시가를 하루에도 수십 개를 피셨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후대 사람들에게 아 그런 건 좀 없었으면 그런 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공을 하늘로 뻥 차올렸어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근데 이 공이 하늘을 쭉 날아가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마침 고기를 지나가면서 그 공한테 물었어요. 너 새니? 그때 공이 나 새야.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나는 새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공이 아니야. 너는 공이야. 누군가가 차서 올려놓은 공이야. 그래서 널 찬 그 존재가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너는 공이야 라는 그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공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아 나는 공이구나. 나는 혼자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아니라 나는 공이구나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실패요 실수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 나는 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뭐예요? 공이 새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부 공들이 나는 새야 그리고 지금 아직도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추락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새 아니라니까?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나는 공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찬 존재가 찬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 모든 실수들이 다 뭐냐면은 니네는 새 아니라 공이라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후대들이 이렇게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들어서 쓸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지 우리는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놓으면 그렇게 추락하는 거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힘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 그것과 전혀 변함없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그걸 알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귀신들도 의인돼서 천국 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들한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되는지도 알아요. 귀신은. 왜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런 거를 아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세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른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귀신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절대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니까. 그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노아처럼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처소 삼아 하나님의 것을 발산시키고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비워서 남을 높여주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그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사는 그곳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이들이 다 자기를 죽여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내 앞에서 설설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살아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자들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왕이면 누가 신하고 누가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를 죽여 나를 위해 살아주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과 새로운 몸으로의 그 부활의 삶이 actualize, 실제화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새로운 부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세상에게 당하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흡혈귀가 목을 딱 물었는데 그 흡혈귀를 안아줘라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원수를 안아줘라가 그렇게 사는 건 뭐죠? 세상이 보기에는 죽는 거죠. 처럼 바보. 저 죽고 있네 저거. 그러나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은 그러니까 뭐예요? 옛 몸이 죽으면서 새로운 몸이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부활체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그 부활의 삶을 액츄얼라이즈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많은 것을 습득하고 또 습관과 집착과 중독 이런 걸로 우리 안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살려니까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악마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이단 종파에서 나눠준 DVD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줬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신 분이었는데 거기 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다른 교회는 전부 악마의 교회, 다 괴멸되어야 하는 교회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비디오에 보면요 그들이 그 교인들을 이제 각 교회로 파송을 해요. 반드시 무너져야 할 그런 교회들에 그들이 파송을 합니다. 교육 목사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파송식을 하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부수어야 할 그 교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최고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아라 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리더십과 친해져라 해요. 세 번째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리더십들의 약점을 파악하여 싸움을 붙여라 해요. 그리고 부서지면 나와라. 무섭죠.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 보니까 이장호 감독의 그 DVD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막 이렇게 광분을 하시던데. 예,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예배당 안에서 가장 경건한 자로 추앙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경건하고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맞아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교회를 분열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경건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 남이 이익을 보고 남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거 이거 절대 못 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예, 그걸로. 유일한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죽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경험케 해주시는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실제화 되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가 믿어지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과는 담을 쌓고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위에 9절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식량도 저축을 하라 그러세요. 그게 너희의 식물이 될 거니까. 그러면 노아는 뭐도 했어야 돼요? 농사도 줘야 돼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하면 방주 짓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노아는 나머지 일상생활들을 농사 짓고 자기가 뭐 일상생활 식구들하고 뭐 재미나게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을 방주를 짓는 데에 도구로 썼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일과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행복이 주가 돼요. 예수 믿는 게 거기에 수단과 도구로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가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짓기 위해 나머지 일들을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방주 짓는 일에 그것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 설렁설렁 하면 120년 동안 식량 저축 못하니까 농사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줬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이 주된 목적이 되고 방주 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냥 아주 우습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데에 기여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노아가 그 뜻에 순종하여 방주 진 것처럼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꾸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왜? 뭐 옆에 뚫어진 창문이 있어야 보죠. 창문이라고는 달랑 천장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딴 데를 봐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늘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하늘만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주에 타고 계신 분 맞아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게 자꾸 보여요? 그건 퀸 메리호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 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딴 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옮겨 타세요, 방주로. 딴 게 막 보여요? 예, 네, 방주로 옮겨 타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 네, 너희는 방주 안에 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추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늘만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창이라는 홍수 속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 속에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방주 안에, 언약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증거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방주 짓는 거고 방주 타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잘 비교해 보세요. 그날 불의 홍수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방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요?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 그러잖아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 정말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방주 짓기인 것이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삶으로 입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보세요. 성경이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사역자예요. 생각해보세요. 120년 이상 복음 전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들 다 통틀어서? 노아는 120년 동안 그거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있는데 노아야, 내가 싹 쓸어버릴 거니까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네가 좀 전해줄래? 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니네 방주 짓고 거기 들어가. 나머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6장 6절의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주를 달랑 하나만 지으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과 근심의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방주를 나한테 지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큰일 나요. 빨리 여기 타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해서 내가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짓게요. 짓기는 짓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 방주 필요 없는 그런 세상 빨리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전한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하여 그분의 심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저 나쁜 놈들 반드시 죽여버려야지라고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야, 니네들은 쌤통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니네 다 죽는다, 이제. 아주 탱탱 불어있는 모습 내가 꼭 보고 말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모신다고요. 근데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 안 믿어? 죽을 거야 니네.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 보세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변덕 죽을 듯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니느웨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요나서 4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그들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해주지만 너 심판 때 되면 너 큰 코 다친다? 혹시 이렇게 대응하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이 회개하고 참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방주에 모두 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 방주에 오르세요라고 그 의의 복음을 전파했던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지어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갈 거예요.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고 원수를 위해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원수를 섬겨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우리도 쫓아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액추얼라이즈 한번 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조금 남들에게 조금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요. 그까지 누명 같은 거 좀 쓰면 어때요? 아, 내 명예가 훼손됐어?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는요. 더럽고 모자라고 추악한 자들이 원래 우리예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우리이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는 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차올린 공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행위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거를 갖다가 방주 짓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3만 5천 톤짜리 배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었는데 정말 노아하고 그 세 아들 넷이서 그거 지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노아는 당시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전문적인 목수들도 기용을 했을 것이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만 방주를 지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그 방주를 이렇게 짓는 거는 그건 방주 짓는 게 아닌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는 게 진짜 방주를 짓는 것이지, 그냥 나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헌금이라 하고 이거는 언제든지 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 짓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나온 방주 짓기면 그거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 잘 들으며 살게요. 이게 21세기의 방주 짓기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이가 긴 인생을 영생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하게요. 영생은 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삶. 그 하나님 같은 삶.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섬겨주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게 복이고 그 마라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로서 그 참 방주 짓기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